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메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왕궁에는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최고의 학자들이 왕자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르무엘 왕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거는 사무엘 31장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1절부터 9절은 어머니의 말이 아니고 르무엘 왕의 말입니다. 르무엘 왕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나는 이렇게 배웠어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오늘 1절에서 9절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르무엘 왕은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자인 자기 아들에 대한 교육을 스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르무엘 왕은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아주 마음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거죠. 이 어머니가 왕자를 이렇게 가르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요,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맡기고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문화가 등장한 것은 사실 역사 안에 채 200년, 3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 자식은 부모들이 대부분 가르쳤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서당에 보내고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서당에 갈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문화에는 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부모가 하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갔던 것이 대부분의 문화 속에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다 학교에서 배우라 그러고, 신앙 교육조차도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성품 또 인격,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도 아비 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 아비 어미와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더 잘 키워보려고, 자녀 교육비 벌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그런 식의 교육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학원, 많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더 깊이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성품, 인격,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책임있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르무엘 왕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요 얼마나 참 애타해하면서 길러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고르고 정죄하고 정죄하고 요거는 꼭 마음판에 새겨주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것이 점점점 강력한 표현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참 애타해하고 있는지를 이 표현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무슨 한나처럼 불임이었는데 뭐 기도해가지고 뭐 낳은 아들이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무엘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처럼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었거든요. 보통 왕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서원으로 얻은 그런 아들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기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 기도했고 성장 과정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태에서는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거룩한 헌신의 목표거든요. 그냥 잘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품고 특별한 작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부모들은 어떤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거 다툼이 생기고요. 이게 하여튼 늘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요. 하여튼 이게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아이를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 할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원을 품고 자기 아들, 이제 왕이 될 아들에게 두어 가지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충고는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일. 르무엘 왕에게 두 가지 충고하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왕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왕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인들을 막 여자들에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왕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고는 술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술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주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율법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면 공관자의 송사를 이렇게 잘 들어서 그 공관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술에 취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과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거다, 왕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니 그거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술 마시는 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걸 봐서 다른 많은 왕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술 때문에 무너지고 여자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멸망해가는 그런 왕들의 자취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시대도 이 어떤 성적인 방탕함이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시대에도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은 술 때문이라기보다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요즘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는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재미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적인 게으름이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시대에 무엇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기도는 마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두 창녀 재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창녀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청녀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창녀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창녀는요 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는 내가 창녀예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창녀였어요. 더욱이 그 창녀가 낳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 창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한을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의 대명사가 창녀인 거예요. 그냥 창녀가 아니고 솔로몬 처음 이야기에 창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여인들은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런 숨겨진 존재하지 않는 여인의 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녀가 어떻게 왕에게까지 그 재판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이 있다고 그거를 왕에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창녀 재판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기 한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 창녀 이야기가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왕은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8절 9절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왕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인데 왕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너는 자기 한을, 자기 원통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원통함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그저 억울하고 원통함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억울하고 원통함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야. 그러니까 너는 위세 부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정말 말 못하는, 이 말 못한다는 것은 언어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 한을 풀어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사람의 송사를 위해서 네가 입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든 사람으로, 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정말 든 사람 난 사람 돼가지고 일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약한 사람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공고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정말 이런 연약한 사람의 인생의 버팀목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쓰실 만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